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장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조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왕관 인생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에 민감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성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시고 외면해 버리시는가라는 원망에 찬 질문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에 있다라고 불평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64장 7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간구하기 전에 응답하셨고 누군가가 찾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오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 안에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양팔을 펴고 그리고 동정과 인내심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우시기도 했고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팔로 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의 두 팔이 십자가에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한상코 뿌리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망하고 말았는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끊어지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타박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가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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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을 때리고 쫓아 보내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희생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동산에서 제사하며라는 이 말 1장 29절과 66장 17절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이 허락한 제단이 아닌 우상 제단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모세율법에 금지된 전형적인 우상 숭배 관행들을 열거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패역한 백성일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에서 금하는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음식을 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죽은 자를 위한 행위를 나타내고 모세의 율법에서 금한 행위를 이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4절 말씀은 실제 상황을 묘사했다기보다 신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전자든지 후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해 올 때 너는 더러우니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패역하고 완고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2절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라는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종교, 기독교 종교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은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예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의식을 고안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안해 내신 방식에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 고안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와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놓으신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자신의 귀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그런 말만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과 방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KBS 1라디오 클래식 1라디오가 아니죠. FM 클래식 93.1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8.7에 맞춰놓고 왜 제대로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KBS 방송국을 고소한다면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놓지도 않고 제대로 방송이 안 들린다고 라디오를 내팽개치고 방송을 고소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방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간단한 원리 가지고 그냥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종일 손을 펴시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역하고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백성들에게 팔을 뻗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바대로 얼굴을 숨기시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들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7절에 나타나고 있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산 위에서 분향했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숭배, 우상 숭배가 뒤섞여 버려서 하나님을 도리어 능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완고한지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이를 택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을 뗄 때 거름이 나면 매캐한 냄새가 나고 눈이 아프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코앞에서 연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분향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노만 자극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 결과가 만들어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미신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서로 하나님을 평가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고 진노가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원칙과 방식을 따라 예배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냥 침묵만 하지 아니하시고 보응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말은 그들에게 딱딱 맞게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에 맞게 그의 분명한 잘못에 맞게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심판이 실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사실을 말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귀까지 참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관영 가득 차면 결국은 인간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과연 그러면 이런 다수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을 때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죠.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는가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뜻을 비추시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처럼 1절부터 7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과연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포도를 우리가 씹으면 즙이 나오죠. 껍데기와 그 다음에 씨는 내버리죠. 취할 것도 있고 내칠 것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이시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의 포로를 좋은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긴 하지만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중세시대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전에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존 후스 같은 사람, 위클리피 같은 사람, 틴데일 같은 사람, 그런 종교개혁 전에도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심판 중에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들, 패역한 자들, 완고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신실한 자들까지 다 벌하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다 바알 숭배로 돌아섰지만 그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7천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숨긴 자로 일컬어진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숨겨져 있으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숨겨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셨다. 선지자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말했죠. 다 배도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유형교회는 사람이 아시는 교회. 그러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한 교회 두 측면을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기시고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하는 말씀이 9절 이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자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는 욥바에서 갈멜산까지 지중해를 따라서 남북으로 펼쳐진 비옥한 해안평야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여리고 지역에서부터 중앙능선까지 이어지는 황량한 와디, 와디가 뭐냐면 비가 왔을 때는 천인데 바짝 마르면 천인지 길인지 모르는 곳이 와디죠. 그 중에 하나가 아골골짜기입니다. 특별히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계신 바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들,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들이 잘못했다. 인간에게 원인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가 하는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화나 연극 대본을 쓰는 사람이 어떤 시점에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왜? 상황이 반절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11절,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일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 가리키죠. 운수신, 운명의 신, 신들의 이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내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가운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운명을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에 화답하기를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왜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인이 거절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선물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왜 망하는가? 받기를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떠났다. 나 여호와를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찾고 손을 펴시고 우리를 찾아다니셨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언약적 순종이 오가는 순전한 예배 방식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이 준다고 말하는 축복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유사할까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는 신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정도의 열심, 내가 이런 정도의 헌신을 했으니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테니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헌신과 본인의 열심에 걸맞는 어떤 세상의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타박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눈앞에 없고 안중에 없고 하나님 그거 말고 명예, 권세, 돈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만약에 이런 자세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결국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다녔지만 우리 주님의 이런 열심, 이런 헌신과 사랑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삶의 공고함,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실 물이 없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울며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의 운명과 남은 자의 운명을 날카롭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시편 1편 말씀하고 비슷하죠. 의인과 악인을 말했다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고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시편 말씀하고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악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양과 염소편으로 나누시죠. 양과 염소편으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 가치로 자리 잡지 않은 채 삶을 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되면 결국 배고픔, 목마름을 겪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상한 심령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뭔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철저하고 완고하게 걷어 차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와의 손에서 죽음과 저주로 귀결되는 이름하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복과 연결되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인격 본질을 가리키거든요.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편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고통, 어려움들 다 잊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악인들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내 눈앞에 숨겨진다는 이 말은 여기 내 눈은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들로부터 숨겨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유효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죠. 찾죠. 손을 펴시죠. 다가가시죠. 폐역한 삶을 살아도 또 다가가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결국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총신대학원의 박재은 교수라고 조지신학 교수예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보통 칼빈주의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책임이 과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신학적 명제나 구호로 하면 안 돼요. 본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따랐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역동적인 관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자동적으로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의 기준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닙니다. 자발적 봉사, 공예배 참석 다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공예배 때 시간을 안 내도 되나요?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뭐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뭐 굳이 두 번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래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서로 좋아서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납니다. 근데 신랑이 줄에 목사인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자매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도대체 사랑하는 이 신부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의문이에요. 몇 시간 보내면 된다고 제가 말하면 되겠어, 그러면. 네? 5시간? 2시간? 그것은 아주 우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내주지 않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헌금하는 게, 헌상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짧은 시간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실제로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예배 안 나오고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고 예를 들어서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뭐 좀 안다고 가까이 오지 마. 다쳐. 나는 상당히 신앙이 고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고백에 걸맞는 내 삶의 무게와 중심을 실제로 하나님께 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원칙과 방식과 길을 내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 한평생 길을 신실하게 잘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 운명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하고 악인들하고 배도한 사람하고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마지막 상황이 정말로 참담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그분께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고 우리를 찾도록 자기까지 찾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 결과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눈물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안철수 장로님을 불러가겠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이처럼 빨리 불러가실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다운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슬프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홍석희 선생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우리 장로님의 표정과 얼굴을 그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격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